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해외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이 체류하던 나라와 탈출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북한 식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망명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일해온 이들은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외화 상납 등 압박이 계속되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이날 바그다드에 도착한 케리 장관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 등 이라크 관리들과 네치리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잇따라 회담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심각한 안보, 경제, 정치적 도전 과제들에 직면한 이라크 정부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라크 주도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시리아의 한 시멘트 공장 직원 300여 명을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시리아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제 시멘트 업체 알 바디에사가 운영하는 다마스쿠스 공장 직원들이 반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산하통신에 억류된 125명가량의 노동자들이 버스에 실려 ISIL이 좀 더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미국 CNN 방송에 150에서 250명의 노동자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가 ISIL 공격 당시 140여 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170여 명은 붙잡혔다고 정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과 터키의 새 협정에 따라 그리스에 있던 이민자들이 또다시 터키로 추방됐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머물던 파키스탄인 45명 등 이민자 80여 명은 오늘 터키 여객선에 실려 디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럽연합으로 망명 신청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관리들은 추방을 당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닷새 동안 망명 신청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시민활동가 두 명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선박에 연결된 굵은 쇠사슬에 매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활동가들은 인권이 열악한 터키에서 이민자들이 좋은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추방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상당수 국가들에서 익사가 어린이 사망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85개 나라에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48개 나라에서 익사가 5대 사망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15분마다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년에 거의 17,000명이 익사해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11,5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태국도 해마다 2,6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약속한 대로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VOA 미얀마 방송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체포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69명의 학생 활동가들을 석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정치범과 학생 활동가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사면은 이달 중순에 있을 불교 신년맞이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정치범 지원연합 측은 미얀마에는 확정 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약 500명의 정치범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요, 영향력 있는 아시아의 여성 기업인을 발표했습니다. 포브스 아시아판에 실린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기업인 50인인데요. 올해로 5년째 발표되고 있는 명단인데요. 올해 눈길을 끄는 점은 50인 명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로 이름을 올린 거라고 합니다. 이 50인의 이름이 올라가려면 아시아에 있는 기업의 상위 직급에서 활약을 해야 하고요. 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금융 자원의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50인을 국가별로 보면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에서 15명이 나왔고요. 또 인도에서 8명, 태국에서 5명, 일본에서 4명,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각각 3명이 나왔고 한국에서 또 2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여성 기업인이 누군가 봤더니요. 이 삼성그룹의 상속녀인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인데 이 삼성그룹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죠. 또 한국의 의류 전문 이랜드그룹의 박성경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이름을 올렸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청취자 여러분께도 귀에 익은 이름이실 텐데요. 지금은 중단됐지만 금강산 관광을 오랫동안 진행한 이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지난해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시아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국가 핵심 권력을 쥐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온 명단이라서 이번에 발표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50인 더 관심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7도에 바람을 좀 쌀쌀하게 불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9일 토요일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21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7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7도에서 14도, 함흥 7도에서 22도, 청진 지역 7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린다 론스탄트와 아론 네빌이 부릅니다. Don't Know Much 들으시죠.
Look at this face. I know the years are showing. Look at this life. I still don't know where it's going. I don't know much, but I know how to love you. And that may be all I need to know.
Look at these eyes, they've never seen what matters. Look at these dreams, so big and so better.
I don't know much, but I know I love you. That may be all I need to know. So many questions still left unanswered. So much I've never broken through.
And when I feel you near me, sometimes I see.
I've ever known.
Look at this man, so blessed with inspiration. Look at this soul, still searching for salvation.
I don't know much, but I know I love you. And that may be all I need to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중국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새 문민정부가 군부 정권에서 수감된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은요.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인 HYSY-982를 지난 3일 통킹만 인근으로 이동시켰는데요.
네.
지난 1월에 이어서 또다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곳은 중국 남해안과 하이난섬 그리고 이 베트남 북부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두 나라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인데요.
네.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최근 이 시추선을 이동시킨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중국이 즉각 시추 계획을 취소하고 장비를 해당 해역 밖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베트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국의 이런 활동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이고 상업적인 탐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관련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트남이 요구한 이 원유 시추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네. 자, 중국의 원유 시추로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도 이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를 해당 해역 주변으로 이동시키자 베트남이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요.
네.
특히 앞서 지난 2014년 5월에는 이 중국이 또 다른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파란셀 군도 일대에서 시추 작업을 하다가 베트남 감시선들과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베트남에서 격렬한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시위대가 중국인들의 소유한 공장을 공격하는 그런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최소한 3명의 중국인 사망자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원유 시추를 재개하려는 곳도 베트남 해안에서 또 멀지가 않다고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역이 이 중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이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예.
중국 남부 해안과 하이난섬 그리고 이 베트남 북부 해안에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곳은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요, 이번에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를 이동시킨 곳은 양국 간의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라면서 중국이 일방적인 조치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번 원유 시체 재개 움직임 이전에도요, 최근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베트남이 또 중국 어선을 납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31일에 역시 같은 통킹만에서요.
네.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중국 선박 한 척을 영해 침범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조사한 결과 선박에 경유 10만 리터가 실려 있었는데요.
네.
이전에도 베트남 당국은 이 중국 어선들의 이 통킹만 주변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붙잡힌 선박의 선장은요, 이 베트남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기름을 팔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베트남 당국이 발표를 했죠.
네.
또 하지만 앞서 17일에는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주변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들이받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당시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됐지만 베트남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 또 앞서 지난달 초에는 베트남 선박 이 선원들이 중국 선박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빼앗겼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등대시설을 가동한 데 대해서도 주변국들이 항의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스플래틀리 군도 수비 환초에 매립한 인공섬에 대형 등대를 건설했는데요.
네.
지난 5일 건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죠.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자국 영해라는 입장인데요.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요,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이 미국에도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로 항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해역과 상공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이 미국이 해당 해역에 군함을 보내자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네.
또 미국은 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베트남, 필리핀 등이 모두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또 미군과의 합동 작전을 벌이는 등 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중국과 베트남 관계로 돌아가서요. 자, 지난해 두 나라 정상이 만나고 또 관계 개선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영유권 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해 12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었죠. 당시에
네.
이 베트남 최고 실권자인 응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 등과 만나서 이 전면적인 전략 파트너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고요. 또 이 관계 개선 의지도 여러 차례 밝혔는데
네.
하지만 사실 당시에도 이 베트남 내에서는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이번 주에 새 총리가 취임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다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새 문민정부가 열렸는데요. 과거 군부 정권에서 수감된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네요.
네, 이 아웅산 수치의 관련 성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는 외무장관에 이어서 국가 자문력을 겸직하게 되면서 이제 이 최고 실권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어제 군부 정권에서 수감된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겠다고 밝혔고요. 하루 만에 학생운동가 69명을 석방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애들의 가족이 오늘 교도소에 나가서 이 석방된 학생운동가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아웅산 수치 본인도 정치범으로 오랫동안 또 가택연금을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도자죠. 하지만 15년간이나 이제 이 군부 정권 아래서 가택연금을 당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을 이끌면서 이제 미얀마에도 새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가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적인 수순이겠지만 이 미얀마에서는 군부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서 아웅산 수치가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외무장관에 이어서 국가 자문역까지 맡으면서 국정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적침원 석방 발표 성명도요. 국가 자문역을 맡은 후에 나온 첫 번째 성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현재 미얀마에 얼마나 많은 정치범이 있나요?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이라는 단체에 따르면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500명 정도의 정치범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는 앞서 성명에서 정치범과 정치활동가 또 정치 문제와 관련해 법의 심판을 앞둔 학생들의 즉각적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하루 만에 이제 학생운동가 69명이 석방됐죠.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정치범들도 추가로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미얀마 군부 정권에서는 많게는 뭐 2,000명 가까운 정치범이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테인 세인 전 대통령도요. 개혁 또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수백 명의 정치범을 이미 석방한 바 있고요. 특히 이 정권 이양을 앞둔 지난 1월에도요. 100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77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아웅산 수치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저희도 이번 주 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고 또 이어서 틴처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는데요. 틴처 대통령과의 회담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도 함께 배석을 했었습니다. 왕 부장은 이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또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 틴저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장관의 중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틴저 대통령은 가능한 시기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웅산 수치는 이 총선 이전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민족동맹 총재 시절에도요. 지난해 6월에 베이징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은 미얀마 새 문민정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제 뭐 두 달쯤 있으면은 여름인데요. 물놀이 어린이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데요. 아시아에서 익사가 어린이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고요.
네, 아시아 지역 상당수 국가들에서 이 물에 빠져서 죽는 어린이, 그러니까 익사가 이 사망의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세계 보건 기구가 밝히고 있는데요.
네.
85개 국가에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 결과 48개 나라에서 익사가 5대 사망 원인의 하나였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연못이나 도랑 또 뭐 관계용수로 같은 이런 이 물 가까이 사는 어린이들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5대 원인 중에 하나라니까 평소 느끼는 것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15분마다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매우 심각하죠.
네.
특히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름철이나 홍수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요. 이 아시아의 본부를 둔 어린이 구호단체 안전한 아동을 위한 연맹에 따르면은요, 저개발 국가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 익사율이 높았는데 선진국의 10배에서 많게는 20배나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어떤 나라들이 심각한가요?
방글라데시는 1년에 거의 17,000명이 익사해서요.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11,500명, 태국도 해마다 2,600여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서 숨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 연방 대법관 인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항 경계 노력을 강화하려는 미 연방의회 노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해군이 잠수함 탐지용 무인 군함을 공개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하고 민주당이 공화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눈길을 끄는 행사에 참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 전문 대학원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지역 판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논란이 되는 신임 대법관 인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 을 지명한 사람이 메리 갈랜드 현 연방 순회 항소 법원장인데요.
네.
갈랜드 지명자의 인준을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갈랜드 법원장이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려면 연방 상원이 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요. 이 자격을 검증한 뒤에 인준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측이 인준 표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청문회조차 열지 않겠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내년에 취임하는 후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속내를 보면 이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대법관에 앉히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건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갈란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조속히 발부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만약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한다면 대법원의 위상을 해치게 될 것이고 미국인들의 신뢰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you start getting into a situation in which the process of appointing judges is so broken, so partisan.
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인준 과정이 지나치게 당파적으로 흘러서 이 뛰어난 자질을 갖춘 판사가 청문회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선거 정치의 특징이 돼버린 양극화된 당파 정치가 이 사법 제도에까지 스며드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지명자가 매우 뛰어난 대법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는데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연설 장소였던 이 시카고 대학이 오바마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이 대학 법률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이전 직장을 찾은 셈인데요.
네.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리,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의회가 규정에 따라서 대법관 인준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네. 자, 최근에 메리 갈랜드 지명자가 상원 의원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쪽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최근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공화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준 절차를 둘러싼 당파 싸움이 이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의 존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공화당 상원의원 전부가 이 현 대치 상황을 지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 갈랜드 지명자를 만난 뒤에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후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이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갈랜드 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판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준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 공화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콜린스 후보는 콜린스 의원은 인준 절차 진행을 주장한 두 번째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또 보수 진영에서 자체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일부 보수파들이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마이클이 현 공화당 상원의원을 후보를 신임 대법관에 지명해달라고 설득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트럼프 후보와 이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 동료 의원인 리 상원의원을 대법관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32명이 숨졌습니다. 그 뒤에 각국이 공항과 기차역 등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미 연방의회 상원이 미국 교통체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미 연방항공국의 그 다음 해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법안에 될 예정인데요.
네.
이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통과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공항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요. 또 공항 검색 과정 시험을 늘립니다. 또 눈에 띄게 배치된 이 보안 요원의 수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테러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이 되겠죠.
네.
또 공항 주변의 경계도 강화하고 총격범 대처 훈련을 위한 기금도 제공합니다. 또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대해서 이미 고용된 공항 직원들에 의한 잠재적인 내부 위협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출발한 러시아 항공기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테러범이 그 공항 내부 직원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신원 조회 과정을 통과해서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뭐 글로벌 엔트리 같은 이 TSA의 자동 입국 심사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 자동 입국 심사 서비스라고 하면 이 사전에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서 입국할 때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을 말합니다.
네.
이 상원의원들은 이런 계획을 통해서 보안 검색을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검사원들이 다른 여행자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지만은요. 요즘 여러 항공사가 좀 더 많은 승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비행기 좌석 크기를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네.
승객들의 고충이 여러 가지로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요.
네.
요즘에는 그 비행기 좌석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요. 이 앞좌석과의 간격도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반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일반석이 아니고 좀 더 이 간격이 넓은 자리에 앉으려면 또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승객들이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서서 가게 하는 좌석이라든지 또 뭐 엇갈리게 마주 앉아서 가게 하는 그런 좌석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하죠.
네. 좌석 간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승객들끼리 또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뭐 워낙 가까우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좌석을 뒤로 젖힌다거나 하면은 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요.
네.
또 뭐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들 사이에 낑기게 되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평이 나오고 또 승객들 간이 또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원에서요. 항공기 좌석 크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이 이 항공기 좌석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네.
이 항공기 좌석의 크기와 넓이, 좌석 간의 간격 등을 더는 줄이지 못하게 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인 척 슈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는데요.
네.
이 슈머 상원의원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이 좁은 좌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법안 승인을 촉구했지만 이 어제 그 표결이 붙여졌는데 42대 54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네. 항공사들은 법안에 반대를 했겠네요.
네. 뭐 항공업계를 재규제하려는 시도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이 공화당은 이 대체로 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이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이 여러 분야에서요, 이 무인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군사 작전에 많이 쓰이는데요.
네.
최근에는 무인 군함이 개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군이 어제 미국 서북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이 실험용 무인 군함인 시헌터를 공개하고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헌터라고 하면은 바다 사냥꾼이란 뜻인데요.
네.
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 함정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이 로봇을 이용한 전투 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무인 군함의 그 크기나 성능은 어떻습니까?
네, 시헌터는 이 미 국방부 산하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가 개발했는데요. 길이가 40m에 이르고요. 디젤 엔진 두 개를 장착해서 시속 50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요즘 구글이나 몇몇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이 무인 자동차, 그런 무인 자동차하고 비슷한데요.
네.
다만 이 바다에서 달리는 배라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거나 멀리서 조종하지 않아도 이 두 달에서 석 달 동안 바다에 머물면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순전히 컴퓨터로 몇 달씩 자율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서 조종하는 이 유인 함정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적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어제 명명식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무인 군함 개발에 대해서 변곡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대양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완전히 자동화된 군함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 앞으로 5년 안에 서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시험용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배치되기 전에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년 동안 시험 항해를 하면서 국제 항해 규정을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이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 레이더와 카메라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무인 자동차도 사고 위험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무인 군함에 대한 우려나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갖춘 무인기나 무인 군함이 이 무고한 사람을 위협으로 간주해서 살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어제 공개된 시헌터에는 무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만, 이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앞으로 무기를 장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이런 무인 군함에 무기를 달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런 무기 사용하는 결정은 이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밥 딜런이 부릅니다. Blowing in the Wind 들어보시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must one perso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조세 회피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여러 유명 정치인과 기업이 외국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이 관련 문건을 폭로한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파나마 페이퍼스란 뭔가요?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는 지난 2015년 8월 익명의 제보자가 독일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에 제공한 약 1,150여만 건에 달하는 문건을 말합니다. 문건이 파나마에 있는 유명한 법률 회사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들이라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쥐트 도이체 차이퉁에 입수한 문건은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에 걸친 모색 폰세카사의 거래 내역인데요. 이메일과 계약서 등 자그마치 1,150만 건, 용량이 2.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비밀문서 단일 폭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참고로 2테라바이트 정도면 고화질 영화 400편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난 2010년에 폭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 문건이 1.7기가바이트였는데요. 그보다 1,5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 80개국 400여 명의 기자들 조사 참여.
제일 처음 문건을 입수한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이 자료들을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공유했습니다. 단독으로 조사에 들어가기엔 워낙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문건들은 ICIJ 주도로 전 세계 80여 개국, 100여 개 언론사, 400여 명의 언론인들에게 배포됐고요. 이들은 1년 남짓 분석 조사한 끝에 다수의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과 유명인사, 유명한 기업과 은행들이 해외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돈 세탁과 탈세, 재산 은닉 등을 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난 4월 3일에 전격 공개하면서 국제 정치 지형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분야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주요 인물로는 누가 있나요?
21만 5천 개에 달하는 기업과 1만 4천 명이 넘는 개인이 모색 폰세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현직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정치인 14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최측근을 통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매형,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의 작고한 아버지 이언 캐머런,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거물급 정치인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미 파나마 페이퍼스에 직격탄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정치인도 있는데요. 시그민드르 다비드 권레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는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폭로 사흘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중동의 지도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요.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아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촌,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융회사도 포함됐는데요. 대동신용은행 계열사 DCB 파이낸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 중국의 유명한 배우인 성룡, 국제축구연맹 FIFA 등도 이 탈세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 등이 거론된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불법 활동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 파문의 진원지 모색 폰세카는 어떤 곳인가요?
모색 폰세카는 조세 피난처 관련 법률회사로는 전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하는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입니다. 본사는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티에 있지만 중국과 유럽, 남미, 스위스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회사죠. 1989년 파나마인 변호사 라몬 폰세카의 법률사무소와 독일계 파나마인 유르겐 모세에게 법률사무소가 합병하면서 회사 이름을 모색 폰세카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스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모색이 1977년에 설립한 회사 자료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ICIJ는 모색 폰세카가 표면적으로는 수수료를 받고 자산 운용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전 세계 수십만 기업과 개인들을 위해서 일종의 유령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조세 회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색 폰세카가 방대한 고객을 확보하고 4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고객 보호 원칙 그리고 인맥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조세 피난처 폭로 파문과 관련해서 모색 폰세카 측은 자신들의 활동은 합법적이었으며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면서 소송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란 어떤 곳인가요?
어떤 나라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에 등록을 하고 각종 규제도 받고 세금도 내야 하죠. 그런데 조세 피난처는 규제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신청서와 등록세만 내면 설립을 인가해주고요. 세율도 낮습니다. 물론 해외에 기업을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고 비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기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이 조세 피난처의 원조격은 스위스인데요. 요즘은 대표적인 곳이 카리브해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이번에 논란의 진원이 되고 있는 파나마, 케이만 제도 등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와 사우스 다코다, 와이오밍주 등 세 개 주도 새로운 조세의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인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 조세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해외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아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니? 라고요. 제이슨은,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잘 못 지내. 항상 지각해. 숙제도 제대로 내지 않아.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계속 그러면 호되게 꾸짖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Today's phrase is chew, C-H-E-W, chew out, O-U-T,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f you chew out someone, you are scolding them.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getting angry at them for doing something wrong. Chew는 동사로 물어뜯다 또는 씹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은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다, 야단치다 또는 질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says he is going to chew his son out because he has not been doing well in school.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숙제를 안 해서 호되게 꾸짖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꾸짖거나 심하게 야단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y mom chewed me out for coming home so late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에게 심하게 야단 맞았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Let's review. If you chew out someone, you continually scold them and tell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이빗 보위의 영 아메리칸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 funny thing, am I still too young? was the young American, all the way from Washington. Her breadwinner begs off the bathroom floor. We lived for just these 20 years. Do we have to die for the 50 mo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3년 4월 8일 오늘.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가 92살을 내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미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카소는 이후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해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피카소는 이후 오랜 기간 동안의 창작 활동을 통해 아비뇽의 아가씨와 게르니카 등을 포함해 약 2만여 점의 작품을 남깁니다. 피카소가 26살 때 발표한 작품인 아비뇽의 아가씨는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해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분해한 다음 재구성한 것이 그 특징으로, 이는 피카소의 대표적인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그린 그림으로, 자신의 고향인 게르니카가 스페인 내전 때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소식을 듣고 느낀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피카소는 회화뿐 아니라 도자기에도 관심을 가져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Pablo Picasso was one of the greatest artistic figures of the 20th century and a popular public figure often seen at boulevards.
화가로 또한 조각가로 평생을 미술 활동에 전념한 피카소. 그는 미술사에서 입체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9년 4월 8일 오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세인 국왕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과 미리 조율한 중동 평화안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과 협의했습니다. 후세인 국왕이 제시한 평화안에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1967년 이른바 6.1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역에서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벌인 6.1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후세인 국왕이 중동 평화안을 제시하자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 평화안에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닉슨은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들고 온 중동 평화안을 거부하고 맙니다.